stand alone. And...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 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마지막 지원이고 대통령 인출 권한 PDA에 따라 미국의 무기와 군사장비 비축분에서 꺼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형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총액 25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PDA 물량과 함께 12억 2천만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지원 패키지 발표가 이어지는 데 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스위크가 해설했습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공고히 하려는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우리는 앞으로 모멘텀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단호하다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무기와 장비의 최소 80%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용할 군용 차량의 일부는 현재 개조 작업 중이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국방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 발표 당일인 9일 독일 람슈타인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UDCG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50개 가까운 나라들로 구성된 UDCG는 지금까지 1260억 달러 넘는 규모의 무기와 훈련,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약과 첨단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드론 방어 기술, 탱크까지 포괄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660억 달러가량은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획득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은 데 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경은 강제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불가침은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언제나 그렇듯 국경은 무력으로 바꿔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의 또 다른 주축국가인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현지 앵테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하게 유럽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세계의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주권적 국경을 공격하도록 EU가 놔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울라 피뇨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는 지금 극도로 가정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알려진 엠폭스의 변종 집단 감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9일 발표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인 1B형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감염원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각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즉시 복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조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 연합군 사령관은 영내 안정이 미한일 안보 협력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물결은 동해바다에서 1에서 3미터, 서해바다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불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그렇듯 영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aware of North Korea's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and as always we conduc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미군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gain, it's something that we've seen the DPRK conduct in the past. We take this seriously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consult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도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미사일이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km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합참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만적 선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부도 7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기동 기술은 오랜 시간과 많은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 미국도 여전히 개발 중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대내외적 선전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와 관련해선 몇 주 전 또는 지난주에 약 1천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 평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from our assessment, which I think we gave a few weeks ago or maybe last week. I'm losing track of time. Approximately 1,000 DPRK casualties.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북한군이 무모한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전주에만 1천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희망 없는 공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 2천 명 가운데 사상자 수가 3,8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8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2022년 이후 북한이 100차례 이상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January 6th launch of an intermediate range.
그러면서 각 시험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 과제를 알려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6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을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주장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북한이 반복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로 안보리의 무대응과 침묵을 꼽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렸다는 비판입니다.
It is no mystery why the DPRK feels emboldened to carry out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with impunity.
또한 러시아가 지난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10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언론 성명 채택마저 가로막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현대 전장에서 군대의 통신과 정보 수집 역량의 핵심적인 위성 및 우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려는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전투 경험을 적극 활용해 주변국을 상대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해에만 50차례 이상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발사 역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This launch, following over 50 ballistic missile launches last year alone, constitute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황 대사는 또 북한이 미사일 엔진에 새로운 복합 탄소 섬유 소재를 사용하고 비행 및 유도 체계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빈곤한 정권인 북한이 엄격한 안보리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고급 이중용도 기술과 물질에 점점 더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대사는 북한이 외교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마친 일본은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 확산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이라며 국제사회는 무책임하고 느슨해진 제재의 체계적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판을 일축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서방 대표단이 북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이 저지른 군사적 도발은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회의를 주도한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구식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취한 공격적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미국 등이 안보리를 정치적 해결 도구가 아니라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사는 자위권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보장하는 초석이자 주권의 핵심 요소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영토와 인구의 규모,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동등한 자위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군사 위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북러 간 군사협력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과 우크라이나도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엄중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우 구테스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스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대화 재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다면서 외교적 노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들을 저지하려면 단호한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해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군 병력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범죄 정권은 완전한 고립과 엄중한 제재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슬로베니아 정부도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km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합참은 비행 거리 등 북한의 주장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연합군사령관은 영내 안정이 미한일 안보 협력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국내적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안보 협력의 유지 강화의 중요성이 잇따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연합사령관이 한국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한 브런슨 미한연합사령관은 9일 합참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과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한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합참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 후 첫 방문을 기념해 이날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의장 행사를 실시했고 브런슨 사령관과 김 의장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3일 김 의장과의 공조통화 당시 강조했던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고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미한 간 적시적 소통을 강조하며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삼국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아 지난 6일 서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과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미한 양자협력과 미한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7일엔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서 미일과 미한일 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과 한국이 국내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도화로까지 추진해온 미한일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3국 간 강한 다짐을 메시지화하는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한국 내 조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연이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권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과연 새로운 정부의 대외정책 그리고 한미일에 대한 어떤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차 한미일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 한국 내에서는 정권 교체가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미한일 안보 협력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한국에선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서방 민주진영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가치외교 세력과 미중 사이에서 신뢰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 세력 간 긴장관계가 존재합니다. 제1야당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외교를 추구해온 정치 세력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러나 북핵 위협 증대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등 국제정세 큰 변화로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군사협력 체제로서의 확대 발전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이런 개념에서 협력을 발전시켜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 지역 협력체로 이렇게 발전되는 부분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력의 수준이나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한일 간의 북한 위협에 맞서는 정보 공유 협정에 입각한 협력 부분도 크게 손상받지는 않을 거예요.
홍민 박사는 한국 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한일 간 역사 문제 갈등이 재연되면서 미한일 군사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한일 합동 다영역 훈련으로 두 차례 실시됐던 프리덤 엣지 훈련은 미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또 고조된 북핵 위협에 입체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해당 훈련에 한국의 참여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도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은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이 미군의 해외 주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던 1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군 해외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헤게모니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대응 체제로 미한일 협력틀 자체는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 박사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한일 협력 체제는 유지하되 양자 협상을 통해 한국의 안보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려고 할 것이고 한국 정부와의 갈등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틀 자체는 유지하되 그 부담들을 한국이나 지역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이 떠넘기는 방식으로 미국 이익을 적극적으로 어떤 추구하는 양태 로 나타날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갈등적인 요소들이 지금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김 기자, 미한일 안보 협력 체제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가장 강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 또한 이 체제의 존속과 강화 여부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합동훈련 등으로까지 노골화할 경우 미한일 안보협력의 명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협상이 당사국들 간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여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든 북한 쪽이든 또는 양쪽 모두 간에 잘 안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전개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좀 더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좀 더 가시적인 형식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합동 훈련을 가감히 할 수도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했고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임스 리시 의원이 러시아가 북한군 1만 명 이상을 전쟁에 투입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권위주의 연대를 형성해 미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새 의회에서 이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임스 립시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9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리시 위원장은 7일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를 위해 싸울 북한군 1만 명 이상을 수입해 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이 고립된 위협이 아니라며 이들이 권위주의 연대를 구축해 미국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려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19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 권위주의 축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로저 위크 의원도 성명을 통해 세계 안보 환경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위커 위원장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가 격화되고 4대 주요 적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공모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평화를 원하고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은 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및 동료들과 협력해 미국을 재건하고 개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커원은 상원 군사위 공화당 안사 시절인 지난해 5월 발표한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안사를 맡았던 리시 의원 역시 인도태평양 역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주장하며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은 모두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과 강력한 외교 안보 전략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 인사로 분류됩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새 회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에선 빌 해거티 의원이 재선임됐으며 테드 크루즈, 릭 스컵, 존 코넨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크리스 쿤스, 팀 케인, 크리스 베놀론 의원이 재선임됐으며 타미 더거스, 제키 로젠 의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 지명에 따라 외교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민감한 데이터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정을 발표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 우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신분을 속여 원격 근무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8일 민감한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공식 고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 정부와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침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과 유출을 방지하고 미국 기관 등이 보안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거래에 대해선 허가제를 실시해 법무부가 이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홍콩, 마카오 등 8개국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175에 따라 마련됐으며 오는 4월 8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신원을 속이고 원격 근무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문제를 구체적인 위협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지원한 미국 시민이 기소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인들에게 지급된 수십만 달러의 자금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IT 노동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내 북한 국적자 6명과 기업 2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17개를 압류한 데 이어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불법 취업을 알선한 북한 국적자 14명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도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2023년 공동 공익 발표문을 발표하고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분 위장과 취업 사기 수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이와 같은 위협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임기 동안 미한일 3국 협력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과거 은퇴를 고민했으나 주한미국 대사직을 맡기 위해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외국 경력에서 가장 보람된 선택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골드버그 대사는 귀국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미한동맹의 강인함, 한국 국민의 따뜻함, 그리고 최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직접 목격했다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중 양국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굳건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주협력의 심화, 인공지능 안전 강화, 역내 안보 증진, 그리고 미한이 3국 협력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했으며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한 감사와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에 대한 확신을 안고 한국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약 1년 반 동안의 주한미국 대사 공백을 메우며 2022년 7월 부임한 뒤 2년 6개월간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골드버그 대사가 귀국길에 조셉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한미국 대사 대리로 며칠 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만 입국 가능한 나라는 11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국제교류전문법률회사 헨리앤 파트너스가 8일 발표한 2025 여권지수에서 북한 여권은 전 세계 199개 나라 중 99위로 평가됐습니다. 공동순위를 포함해 최하위가 106위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여권의 영향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헨리앤 파트너스가 발표하는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 세계 199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227개의 목적지 가운데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에 따라 전 세계 여권의 순위를 매긴 지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도미니카, 수리남, 키르기스스탄 등 1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도착 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를 포함해도 북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총 41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199개국 중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내전이나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7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래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후 줄곧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은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시민권자문업체 가이드가 최근 공개한 올해 전 세계 여권 순위에서도 북한은 199개국 중 101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헨리앤파트너스 여권지수에서 여권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195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193개 나라로 2위, 한국은 192개국으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186개 나라로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5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60위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116개국으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양면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미한 간 정책 조율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맹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시겠습니다.
6시간 내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불응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님, 미국 정부는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여겼던 동맹국 지도자가 탄핵과 체포 위험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현재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Well, I think the reaction from the U.S. government, I'm not with the government any longer, but I think the reaction was...
미국 정부의 반응은 저는 더 이상 정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실망하고 놀랐을 겁니다. 계엄이라뇨? 한국은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린 윤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하지만 계엄을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는데 실망감이 컸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분명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건 국내 문제입니다. 법치의 문제죠.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말이죠.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이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추진하는 야당은 반일 친중 성향을 보이며 미한 관계에서도 일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미한 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미국 정책과의 더 긴밀한 공조를 우선시해왔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딜레마가 되진 않을까요?
Well, certainly from the U.S. perspective, but I would caution. First, I agree with what Ambassador Trani said. This is a rule of law issue.
미국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디트라니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고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점에선 한국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권한 대행 체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진행된 뒤 어떤 정당이 등장하든 법원에서 탄핵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선거를 통해 구성된 차기 정부를 상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 사이엔 이견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를 극복해왔고 동맹은 지난 70년간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양국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난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이죠. 하지만 민주적 절차는 계엄 발동이라는 중대적 전략적 오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신속히 철회됐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국회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집권하는 어떤 정부와도 협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물론 반윤 시위도 있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나오는 사실,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Well, yes, I think, and again, we have to emphasize this is a domestic internal issue for South Korea.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 문제며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그것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안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 있고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거죠. 저는 미국 정부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그 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데트라니 전 소장님,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전지와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부와 일치하지 않은 정당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Well, you know, I think Washington would view it in a very pragmatic way. The U.S. and the Republic.
미국은 매우 실용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까운 동맹이고 그 동맹은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하죠. 매우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건 국내 문제이고 법에 따라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어떤 정당과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강력한 동맹입니다. 이를 매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한국 야당과 진보 세력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동참하면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다른 야당 인사가 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re's again, we have to be clear-eyed. We recognize South Korea is in a difficult neighborhood.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려운 이웃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경우죠. 한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 모든 이웃나라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종종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제공한 선물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란 강력한 동맹과 협력망입니다. 양자, 다자, 삼자, 소다자 등 모든 관계가 발전해온 거죠.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런 동맹과 파트너십은 실제로 미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따라서 많은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님,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트럼프 정부의 한국과의 협력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No, I think cooperation would just continue.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 mean, mutual defense treaty, joint command.
협력은 계속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과 연합 사령부가 있습니다. 강력한 동맹입니다. 한국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다.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심지어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긴밀한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정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건 국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해결할 문제고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동맹과 연합사,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에 관한 것이고 영내 자체에 관한 것이란 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동맹입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동맹은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될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만약 한국이 국내 정치적 변화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게 미한 양국의 상호 이익에 어떤 피해를 줄까요?
Well, certainly that if it changes path, that it will there will be divergence of policy.
물론 한국이 방향을 바꾸면 정책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동맹은 계속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양국 모두 상호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말이죠. 비록 상호 방위 조약이 광범위하고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양국에 대한 위협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국이 이런 방위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이를 조율해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양국 대통령 간 대면 협의로 조율될 것이고요.
디트라니 전 소장님, 과거 북핵 6자회담 특별대표로 활동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추진할 경우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북한의 통미 봉남 전략, 즉 한국은 차단한 채 미국과 대화한다는 게 실현된 적이 있나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It is not. That would not be in the U.S. interest. It would not be. It would be in North Korea's interest. But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북한에는 이익이겠죠. 하지만 미국의 이익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더 넓게는 영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중국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디트라니 전 소장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는 한국과 상의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펼칠 때 문재인 정부는 여러 면에서 배제된 바 있고요.
Well, you know, that doesn't me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to declare and get permission.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로부터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 축에 대해 말했고 인권 문제와 군사력 증강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패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 미국 양자만 고집하겠다는 뜻도 아니었죠. 그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정상 외교 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 could. I agree with what Ambassador China said, but what I think is important, given the turmoil in South.
디트라니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혼란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폐기한 사실을요. 이 모든 건 북한 내부 상황의 결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등 후속 정부 등 전략적 전제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디트라니 대사와 다소 생각이 다른데요. 저의 전략적 전제는 김 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다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변화할 기회를 줬어요. 김정은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내부적 스트레스와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 등은 정책과 전략을 재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비록 반직관적이고 전문가들이 비판할 수도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접근, 강력한 정보 요소를 채택하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추구할 수 있는 인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 의해 말이죠.
So let me comment on some of this. And I don't disagree. Human rights up front,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인권 우선 정책, 강력한 억제력 등을 말이죠. 우리는 북한이 헌법에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비핵화를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내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으니까요. 한국에선 70% 이상의 국민이 자국의 핵무장을 원합니다. 일본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심지어 핵물질이 테러 조직으로 유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이를 모색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계속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재 해제나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티트라니 전 미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안주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남포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수풍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강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영하 21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10도에서 0도, 용연 흐리겠고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개성 맑습니다.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장진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해산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10도입니다. 원산 평강 하루 종일 맑습니다. 원산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평강 영하 24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선봉 맑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3m, 먼바다는 오전에 2.5에서 4.5m, 오후에는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2.5m, 오후에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1에서 3m,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 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지원으로서 대통령 인출 권한 PDA에 따라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비축분을 꺼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총액 2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 PDA 물량과 함께 12억 2천만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발표가 이어지는 데 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스위크는 해설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공고히 하려는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앞으로도 모멘텀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단호하다고 오스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약속한 무기와 장비의 최소한 80%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용할 군용 차량 일부는 현재 개조 작업 중이라 예외라고 국방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신규 군수 지원 패키지 발표 당일인 9일 독일 람슈타인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UDCG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50개 가까운 나라들로 구성된 UDCG는 지금까지 1260억 달러 넘는 규모의 무기와 훈련,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약과 첨단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드론 방어 기술, 탱크 등을 포괄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660억 달러가량은 미국이 담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국경은 강제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그러면서 국경 불가침은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슈테펜 헤베 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경은 무력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의 또 다른 주축 국가인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현지 앵테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하게 유럽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세계의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주권적 공격을 공격하도록 EU가 놔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울라 피뇨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는 지금 극도로 가정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발언에 대해 인구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테 프레드렉센 덴마크 총리는 7일 현지 방송 TV2에 출연해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두겠다면서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변종 집단 감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9일 발표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인 1B형의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며 감염원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즉각적으로 자금과 자원에 접근해 복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